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 중심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한반도로 집중됐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반갑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현재 남북으로 분단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볼 때 중동 지역과 더불어 가장 위험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데요. 뭐 이것을 입증이나 하듯이 지난 주간 북한의 도발과 또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최고 경계태세가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다행히 무박 4일 43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사과가 포함된 합의문이 발표됨으로써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던 위기의 순간이 종료됐습니다. 물론 약간 애매한 북한의 사과 표현과 또 이번 사건으로 남한이 심각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북한의 모습을 볼 때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 결코 방심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에게 무력 도발을 하는 것일까요? 그저 자신들의 체제를 알리고 과시하기 위한 단순한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국내외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일촉즉발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 북한이 오랫동안 즐겨 사용해오던 대남전술, 즉 화전 양면전술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시커먼 속셈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목침지뢰가 북한이 매설했다는 증거가 없다느니, 북한이 선제 포격 도발을 했다는 증거가 희박하나니 말하면서 도리어 우리 남한이 북한을 자극한 것이 이번 위기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정말로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정신 나간 종북 세력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혹시나 저 목사 정치적인 목사인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당 쪽도 아니고 야당 쪽도 아닙니다. 저는 어느 당이죠? 예, 저는 천당이고 예배당 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더욱더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아가서입니다. 그 어떤 영화나 소설보다 아름다운 실제 러브스토리가 담겨진 것이 오늘 본문인 아가서인데요. 자,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 있는 아가서에도 짧지만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위기의 상황은 여우 때문에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상황입니다. 여우 때문에 포도원이 허물어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일명 팔레스틴 여우라고 불리는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여우는 포도원 같은 곳에 굴을 파고 서식하면서 봄철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때가 되면 포도나무를 뿌리부터 시작해서 사각사각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야생 멧돼지가 밭에 났더나 농작물을 싹쓸이 하는 것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팔레스틴 여우로 인한 이 포도원의 피해는 이것보다 우리나라 야생 멧돼지 피해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왜냐?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뿌리부터 갉아먹었기 때문에 팔레스틴 여우가 어떤 포도원에 등장하면 이건 그때부터 게임 끝이. 그 포도원은 십중팔구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는 여우 때문에 포도원이 허물어진다는 것은요, 여우 때문에 포도원이 어느 정도 일부분 해를 받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피해받는 거, 일부분 피해받는 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아주 완전히 망쳐지고 망해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보자면 팔레스틴 여우 때문에 포도원에 팔레스틴 여우가 포도원에 등장한 거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보면요 마치 그 지난주 남북한 사이의 위기 상황처럼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요 본문 15절에 나온 이 포도원 이 포도원을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여우 때문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작은 여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작은 여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도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이 작은 여우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망쳐버리는 위기를 가져오는 이 작은 여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이 바로 이거.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망쳐버리는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망쳐버리는 이 작은 여우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보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5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요 저기 있는 것처럼 여우 그리고 작은 여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여우라는 말이 슈알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슈알림은 슈알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므로 여우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여우들이고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에 살았던 이 팔레스틴 여우들은 단독 행동이 아닌 집단 행동을 하고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며 살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여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여우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북극여우, 개잡이여우, 붉은여우, 회색여우, 사망여우.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을 허물어버리는 이 팔레스틴 여우는 바로 사막 여우를 가리킵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바로 사막 여우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애완여우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키우기 때문에 한 마리가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 사실 사막 여우는요, 저렇게 한 마리 혼자 살아가지 않다고 합니다. 예. 항상 여러 마리가 뭐 일곱여덟 마리 많게는 막 수십 마리가 함께 살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허물어버린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여우 한 마리가 일단 먼저 포도원에 살짝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 살만한 곳인가? 먹이는 많이 있나? 천적들은 별로 없나? 예, 살펴봅니다. 정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이! 이 포도원은 우리가 살기 안성맞춤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 포도원 밖에 대기하고 있던 친구들을 데리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앞서 서두에서 여우 때문에 포도원이 일부분 해를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망쳐지고 망해버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가 포도원을 망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때로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다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포도원이 남아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 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여우들 여러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와 포도원을 망치는 이러한 상황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 두 사람 사이에 위기가 찾아온 상황과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여러 마리가 들어온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 여인 사이에도 처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면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 사이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과 술람 여인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여기서 잠깐, 예. 잠깐 성경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에스라 여전도의 주관으로 성경 퀴즈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부귀와 번영을 가장 많이 누렸던 왕인데요. 아가서 당시 솔로몬 왕의 왕비와 후궁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이 정도로 조용할 줄. 전 여기저기서 막 그냥, 이렇게 조용할 줄은. 3,000명은 그거는 이제, 저 백제 의자왕 얘기고요. 3,000명 아닙니다. 예. 정답은 왕비가 60명, 그리고 후궁이 80명이었습니다. 남자분들 너무 이렇게 부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 같이 화면 통해서 아가서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무수하대. 그렇습니다. 아가서를 기록할 당시 솔로몬 왕은요, 저기 있죠?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이었어요. 참고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왕 후궁이 무려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왕 통치 후반기에 기록된 거고요. 저 아가서는 솔로몬 왕 통치 초반기의 기록입니다. 자, 저기 보세요. 아가서 기록할 당시 솔로몬 왕은 왕비가 60명, 후궁은 80명, 희녀는 빼고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즉, 솔로몬 왕이 저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유독 누구만? 술람미 여인만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질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가서 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에게 사랑받는 술람미 여인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을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질투가 질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아가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는 표현이. 흘겨봤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술람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피부가 검게 타고 거칠어졌는데 솔로몬 왕의 여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술람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여자가 저렇게 피부가 거칠어? 여자 맞아? 새카맣게 탄 저런 촌스러운 여자가 왕에게 사랑받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술람 여인이 자신이 맡은 포도원을 제대로 가꾸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저기 나온 포도원은 술람 여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즉 밤낮으로 포도원에서 일만 하다가 술람 여인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못했다, 그래서 나의 외모가 너무나 초라하고 엉망이다, 그런 뜻이.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 여인의 상황과 그녀의 감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술람 여인을 질투합니다. 그로 인해 술람 여인은 어떻게 돼요? 다른 여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맞아. 다른 여자들을 봐. 저렇게 예쁘고 아리따운데 나는 일만 하다 보니 피부도 거칠어지고 모습도 엉망이 됐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 옆에 있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못났어.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들고 결국 그로 인해 솔로몬, 술람이 두 사람 사이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난 나를 솔로몬 왕이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 정말 그 사랑이 맞는 걸까? 나 같은 여자는 왕에게 어울리지 않아.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 사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독일의 저명한 구약학자인 프렌츠 델리치는 술람 여인의 이와 같은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솔로몬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탄에게 공격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러한 거예요.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솔로몬 왕의 여인들 중 어떤 이들이 술람 여인을 질투해서 비난한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비난하며 우리의 열등감을 조장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을 불어넣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주일 예배도 자꾸 빠지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웃기지 마.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며 우리 마음속에 신앙적인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는 걸까? 이와 같은 의심의 조각들이 조각조각 깊숙하게 박히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아닌 그저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아웃사이더 같은 교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술람 여인과 같은 이런 신앙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다음과 같은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교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보인다 해도, 참 못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맞지만, 그러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해 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해 있다는 이 사실 믿음으로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망쳐버리는 작은 여우는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조심성 없는 말,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아무 생각 없는 한두 마디의 말을 가리킵니다.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인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그래서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인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서는 우리의 혀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요?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 몸 전체에서 혀 얼마 안 되지요. 작지요.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혀가 발휘하는 위력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돼서 많은 나무들과 거대한 숲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우리의 혀를 통해 전달되는 우리의 말은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히 저기 맨 마지막 구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한두 마디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셔요.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온몸을 더럽힌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한두 마디의 말이 우리 혀에서 흘러나오는 별것 아닌 한두 마디의 말이 우리의 몸 전체를 더럽힌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보면 아가서에 나오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두 마디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조심성 없는 말 몇 마디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망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잠깐 동안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느냐.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뜨고 앞을 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강대상 뒤편에서 이렇게 굵은 구렁이가 혓바닥을 멜렁멜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꿈이에요. 꿈. 실제가 아니고 꿈.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이 권사님 기분이 찝찝해서 기도를 중단하고 집으로 가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일 교회에서 생겼어요. 이 권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며칠 전 꿈 이야기 하셨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 가서 잠깐 꿈을 꿨는데 아 글쎄 강단 뒤에서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서 혓바닥을 날렴날렴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강단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밖에 없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목사님 눈꼬리가 옆으로 쫙 찢어진 게 뱀을 닮은 것 같아요. 호호호. 예, 물론 농담으로 유머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이 한마디 때문에 결국 6개월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사임을 했고 1년 후에 교회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참고로 저는 새벽 기도 때 강단 뒤에서 기도 안 하고 저기 내려가서 의자에서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망쳐버린 이 작은 여우,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조심성 없는 말, 아무 생각 없이 흘러나오는 한두 마디의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진짜 중요한 건 여기예요. 조심성 없는 말, 아무 생각 없이 흘러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려면 아, 한마디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안 볼란다, 안 들을란다, 아니, 나는 말 안 할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고 이렇게 실천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조심성 없는 말, 아무 생각 없이 흘러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거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정말로 잘생겼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예? 주일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예. 아니,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 된다고요?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칭찬하는 말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왜냐?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사랑 가지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그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망쳐버리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틈이, 그런 말할 틈이 없어요. 칭찬하느라 축복하느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찬양대만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보시려니까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자,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정말로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을 아시죠?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감다는 속담도 아시죠? 이 두 가지는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이 갚아지는 그런 일들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망쳐버리는 그런 말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 주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의 말들만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권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모두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망쳐버리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주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쳐버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써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너끈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망쳐버리는 조심성 없는 말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칭찬하는 말, 주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의 말들만이 저희의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